율법의 핵심이라고도 하죠. 십계명을 율법의 요약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십계명을 지금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요약인데 우리는 십계명을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고 그대로 이 언약의 여정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게 축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관계에 실패하면 여러분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는 존재거든요. 그러므로 이 관계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고 관계에 우리가 성공하면 바로하면 모든 것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에 대한 겁니다.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사실 모든 율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관계를 바로 할 때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관계가 잘못되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바로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관계를 바로 해야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해야 되거든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1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떤 학생이 신학교 입학시험 면접할 때 십계명 어디 있냐 그랬더니 찬송가 표지에 있다고 그랬다는데 그게 아니고 출애굽기 2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란 말이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랬거든요. 사단이 처음부터 다른 것을 섬기도록 충동한 거 있죠. 그 이후로 인간은 나를 섬기든지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든지 아니면 다른 걸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니면 다 귀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섬기면 뭐 결과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출애굽하기 전에 열 가지 재앙 내렸는데 첫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이 전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아니겠습니까? 왜 우상을 가지고 재앙을 내렸습니까? 우상의 허구성을 하나님이 폭로하신 겁니다. 아무 짝에도 소용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은커녕 고통만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고 다른 거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도움은커녕 고통만 더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가 바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니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망하지 않고 그것만 확인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관계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관계 바로 되어 있어. 아무리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저는 사실 찝찝하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지 내가 강구가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찝찝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헛기도 하는 거지, 그게. 관계 바로 해야 됩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누가 알아주든 말든.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외양간에 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바로 되어 있다면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엉망이면서 삐뚤어져 있으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체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된다는 말은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단 말이거든요. 관계가 바로 안 되어 있는데 누가 여러분 하나 잘해줘 보세요. 부담만스럽고 별로 즐겁지도 않습니다. 근데 조금 소홀히 해도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좋아요. 생각만 해도 기뻐요. 기도할 때 먼저 생각나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하지 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누리고 증거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증거. 그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제 핵심 때 유목사님도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다고 하시는데 저도요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를 살피게 되고요. 아, 참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진짜. 그 동성연애 천국, 마약의 천국이라고 하는 유럽이 지금 엄청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허주 선교사님 캐나다에서 어제 전화가 왔는데 못 나가게 안 돼요. 백인들이 너무 횡포를 부려가지고. 그리고 동양인이 두 사람이 2m 간격을 띄우고 대화했는데도 벌금 뭐 300불, 400불씩 물고 잘못하면 매를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캐나다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지 아십니까? 천식 환자가 호주 선교사님 가 있는 밴쿠버에 가서 며칠만 살면 치료가 될 정도로 공기가 좋은 곳입니다. 세계 최고의 휴양지입니다. 나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그 해변가에 가면 그 해변가가 있거든요. 근데 가면 동성 연예인들 그 무지개 깃발 꽂혀 있는 집들이 즐비합니다. 최고의 퍼레이드를 벌리고 그래요. 막 축제를 하고 퀴어 축제를 하고. 지금 뭐 서울시에서도 뭐 6월 달에 키어 축제를 허락했다고 하는데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삭 칼찰 일이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말이지. 교회는 모이지도 못하게 하면서 말이지. 감히. 마치 교회가 다 뭐 다 잘못한 것처럼 말이지. 지금 뭐 2m 간격 띄워서 교회만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공무원들도 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뭐 음식 먹고 말이지. 뭐 나이트클럽 가보세요. 젊은이들 막 난리지. 그냥 놔두면서 말이지. 틈만 나면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저는요,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더, 지금 뭐 집에 방콕 가면서 나가지도 못하면서, 또 우리 동네 또 확진 환자가 또 오늘 발생했더라고. 나가지도 못하면서 마음 끙끙 앓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복음 전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못 누리고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가 욕되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한 걸 어기고 우리가 뭐 범죄하는 것도 욕되게 하는 거지만 그리스도 모르고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는 거.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이거는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니까? 어떤 아들이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 청소하는 분이 자기 어머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자기를 키워주신 그 어머니, 아무리 청소부지만 말이지.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고 말이야. 창피하다고 동료들 앞에서. 우리가 그런 식이라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못 누린다면 우리는 그와 같다니까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누리고 증거한다면 이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집사님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힘을.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정말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바로 우리가 살려야 되거든요.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도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든 계명의 요약이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가 없어요. 돼도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도 개인입니다, 개인. 여러분, 성도 자체가 교회거든요. 물론 교회 건물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유기적인 그런 조직이거든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건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개개인이 다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성도 개개인에게 아무리 부족한 성도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 비록 가진 게 없고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소외시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나중에 에베소의 감독이 되지 않았습니까? 노예였고, 빌레몬 집에서 도망 나온 그런 사형받아야 될 사람인데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변화돼서 에베소 감독이 됐거든요. 지도자가 된 겁니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요. 그럼 내가 부족하고 가진 게 없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렘넌트는 무한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렘넌트가 정말로 복음으로 도전한다면 나는 아마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5계명부터 6계명 보면 지금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가정입니다. 가정. 부모, 부부, 자녀. 이 가정에서의 이 관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에도 혼란이 오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에 혼란이 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설명할 때 예수님이 교회와 예수님 자신으로 비유를 설명했거든요. 얼마나 중요하면. 남편은 예수님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했던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비유를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 공경을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으로 또 비유를 들으셨거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냐 말이야.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부모님, 자녀들, 또 부부 관계 너무너무 중요하고 같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흑암에 속지 않고 여러분 가정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뭐 간음하지 말라, 또 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또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이 왜 다 무너집니까? 이번에 또 뭐 N번방?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야 참. 거기 아마 정치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야, 아마. 다 축소시키고 왜곡시키겠지, 또. 얼른 뚱땅 넘어가겠지. 그러면 안 돼. 거기 또 막, 굉장히 그 뭡니까, 지위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20만 명 넘는다는. 목사는 없을라나 몰라, 거기.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는 없지? 이게 다 가정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이게요. 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말이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지금 조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세 번째로 교회에서의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교회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사회하고 달라요. 뭐 사회에는 술 한잔 먹으면 다 해결되는 교회는 왜 그래? 천만의 말씀. 사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입니다. 인본주의를 해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생활하는 곳이 바로 교회지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성도들은요 자기 좋으면 좋은 대로 행동한다니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뭐 너무 깊이 개입하면 뭐 시험 든다고 그러는데 시험도 들어봐야지 교회에서 그걸 믿음으로 복음으로 넘어서는 훈련을 받아봐야지 그래야 내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십계명이 뭡니까?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는 분들 신앙이 안 자라요 안 자라요 그래서 교회가 붕대려면 저런 기둥이 많아야 된다네요, 교회. 왜? 뒤에 숨으면 숨어서 예배드리고 훌딱 도망가. 그러면 골치 안 아파. 목사한테 발견 안 되려고. 사람들한테. 그러면 뭐 교회 일 안 해도 되고 예배 맞춰 확 가면 되니까 눈썹 확 날리고. 근데 죄송하지만 신앙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에서 막 거짓 증거하고 없는 말 만들어서 하고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손해고 다른 사람 손해고 관계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성도 개개인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왜 학교를 보냅니까? 뭐 검정고시 봐도 되는데 왜 어린이집을 보내고 왜 보냅니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봐야 돼요. 서로 부딪혀보고 때려보기도 하고 맞아보기도 하고 아프구나. 아, 나 혼자 내 멋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사회성을. 교회에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로운 윤리를 배우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멀리 하면 내가 세워지질 않는다니까? 성도들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훈련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그런 훈련 받으면 어디를 가도 승리합니다. 어디를 가도. 네 번째입니다. 사회입니다. 사회. 여기 이 5계명부터 10계명 내용이 사람과의 관계인데 사회, 사회생활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효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지금 거짓말하고 탐심하고 막 그럽니까? 아프리카 나라 좀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가보면 너무 땅이 비옥해요. 춥지도 않으니까 얼어 죽을 염려도 없고요. 얼마든지 그 구정물을 그냥 먹고 그 식립 막 4km, 8km까지 걸어가서 물을 길어다 먹는데 그것도 구정물이라. 그래서 일찍 죽어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우물 하나 파면 될 텐데. 근데 파고도 남을 돈이 국가에는 있는데 다 도둑질 하는 거예요. 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교육대학생이, 케냐 교육대학생이 아주 엘리트인데 엄청난 원조가 많이 오고 돈이 많은데 위에 사람들이 다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다 지금. 우리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번 엠범방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심각합니다. 지금 이 전북의 사회는요 치유 대상이에요. 치유 대상. 우리가 동경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치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치유하고 살려야 됩니다. 이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저는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통해서요 막 절감을 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 안 전해서 그렇다. 복음 전해야 된다. 진짜 이게 신천지를 보니까 그렇고. 근데 저는 신천지를 놓고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저 조직이 무너지도록 여기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작업을 하고 계세요. 보니까 참 내가 기도해놓고도 너무 깜짝 놀라는 거 있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동성연애의 천국, 마약의 천국, 미국, 저 유럽, 그리고 그 이슬람에 빠져가지고 말이지 그냥 테러나 일삼는 저 중동지역 지금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내가 볼 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 진짜 우리가 정체성을 바로 하고 이 관계를 바로 회복하고 진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관계를 바로 할 수 있겠냐?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되면 사람과의 관계는 바로 되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 바로 안 되어 있다. 사람과의 관계도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 이게. 자, 뭐 이해 관계지, 이게. 자기 중심이지.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바로 되어 있으면 이거 바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관계를 바로 할 수 있겠냐? 오늘 여기 답 나오지 않습니까?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바로 답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과 정말 구원을 누리면 관계가 바로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 어떻게 하면 관계를 바로 있습니까? 네? 카네기 초세수를 읽어야 되겠습니까? 뭐 읽으면 도움 되겠습니다만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맨날 어디 먹으러 남전도 여전도에가 먹으러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런 뭐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교회처럼 사랑 많은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기존 교회에 있을 때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 맨날 놀러가고 맨날 낚시하고 맨날 그랬습니다. 낚시대회에서 제가 1등 했어요. 고기 못 잡는 사람이 항상 1등 하더라. 큰 고기 잡고 막 그랬거든. 그리고 맨날 보신탕 해먹고 그랬어요. 남전도 여전도에 어디 놀러가고 자태능 배 따먹으러 가고. 근데 한번 교회 문제된 게 싸우니까요. 피 터지게 싸우더라고요. 난 사표 내고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친절하게. 근데 인사 잘하십시오. 인사 좀. 제일 중요한 게 인사인데 말이지. 지금 어른들이 지금 뭐라고 해요. 우리 대학 청년들 말이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인사 똑바로 하라고, 인사. 어른들도 인사 좀 제대로 하라고요. 이러지 말고 인사를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지금 불만의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근데 인사 잘해야 되는데 그것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맨날 놀러 가고 친교한다고 그것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주셨고 그리고 구원을 말씀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답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네? 근원적 축복입니다. 이 근원적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는 복이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근원이란 말은 끝이 없다는 뜻이거든. 샘의 근원은 마르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끝없는 축복.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이 말은요. 근원적 축복이에요. 우리가 왜 힘듭니까? 이 축복을 못 누리고 다른 걸 누리니까 금방 바닥이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축복 누리면 여러분 끝없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 근원적 축복.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직 다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원적 축복.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 축복이 와 있다니까. 나 하나 정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아멘. 마이크를 아니 마이크를 마스크를 써서 내가 알 수가 있나? 공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구원을 누리란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누리란 말이 뭐냐 말이지.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정말 구원을 누리는 자, 그 누구도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못한다니까. 그 어두운 흑암 가운데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랬잖아요. 흑암 세력이 여러분을 조금도 해하지 못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누리시라고 이걸. 비로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동네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만 우리 아파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허주 선교사님한테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긴 더 답답할 것 같아요. 막 테러를 일삼고 말이지 백인 경찰관이 뻔뜻만 동양인들 잡아들이고 막 그런데요 지금. 심지어는 우리 여학간 우리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식품도 살 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한국 다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나 걱정할 거 없다.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왜냐? 불가항력적인 축복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라. 정말 구원을 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되고요. 막 내가 열심히 특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되어지고 그러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대표적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너로. 아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개척 초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순종하시죠. 또 우리 교회처럼 또 순종 잘하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좀 말 안 듣는 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네. 어느 때는 화가 나요. 막 불러다가 뭐라 할까 그러다가 아니다. 나 때문에 저들이 다 복받게 하자. 아직도 성도들 하나하나 제대로 하게끔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어느 때 너무 힘들 때는 내가 저들을 복받게 하자, 내가 잘하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너로 인하여. 여러분이 그런 대표적 축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 살고 이 지역 살고 사탄의 조직이 무너지고 세계 살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그랬잖아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니까, 구원 받았다면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우리 라멘트들과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 꼭 제대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이요, 대표적 축복이라니까.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시대적 축복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시대가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 이 시대 모두가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증거한 이 복음이 어떻게 보면 미약한 것 같은데 전 시대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 이번 재앙을 통해서. 지금 재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몰라요,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탈리아 어떤 의사가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나는 무신론자인데 98%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옛날에 98% 신자였는데 모르는데 이번에 막연하나마 하나님을 찾게 됐다고. 왜냐하면 이제 막 어딥니까? 막 이 시체를 치울 곳이 없어요. 그래서 뭐 운동장 같은 데다가 막 싸놓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라니까 지금. 지금 유학생들이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유학생들도 있겠지만 까불까불하는 유학생들 돈 쓰고 다니고요, 외국에서 미국에서 엔조이하는 유학생들 얼마나 많겠어요. 오직하면 들어오겠어요. 오직하면. 그런 애들이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닌데 그렇게 심각하다니까 지금.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결국은요.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십계명을. 근데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요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거든요, 관계.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된다는 거죠. 언약의 여정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해봐요.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성도들, 또 뭔가 성도들과의 또 사람과 관계가 삐뚤어진 그런 관계 속에 사는 분들 다 바로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되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 관계가 바로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최고의 리더십은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안 됐을 때 뭐라고 했죠? 대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대적이. 하나님이 대적을 붙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면 대적이 떠나가요. 원수가 떠나가요. 그런 하나님 관계가 바로 안 되면 대적을 붙이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바로 회복하시고, 또 틀린 관계를 바로 하시고, 또 사랑과의 삐뚤어진 관계를 바로 하시는, 그래서 정말 이 언약의 여정 우리가 순간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번 기회에 회복하게 하시고, 틀어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세계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병들고 썩어버린 이 세상을 치유하고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여정을 승리로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